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청약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참 제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약 제도를 개편할 때마다 주택 청약 Q&A 모음집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지난해 말에 청약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139번째 개편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 청약 질문집은 120페이지짜리에서 154페이지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이 Q&A 모음집 표지에도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공무원들도 자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청약 제도가 자꾸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일산 현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청약에 당첨은 됐는데 대출이 잘 안 나와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청약에 당첨됐는데 알고 보니까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이 나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꽤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나서 계약이 취소되면서 생기는 물량, 이거는 무순위 청약이라는 새로운 청약 경쟁 리그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사고 팔린다고 하네요. 내가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될 줄 알았는데, 당첨을 받으면 아파트를 살 줄 알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청약을 하는 바람에 계약되지 못해서 남는 물량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내 집 마련의 또 다른 기회로 알아보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카드 수수료 문제가 네. 좀 커지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지금 상황은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들한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낮추라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영업자들 좀 주머니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낮춰놨더니 이제 카드사들은 그럼 우리는 손실 나는 거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서 그 대형 가맹점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나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곳에서 좀 더 받아라. 정부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카드사들이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형 가맹점들은 또 왜 여기 와서 더 달라고 하느냐? 안 돼.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와중에 그 중에 한 회사였던 현대차가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를 문제로 압박을 한 의혹이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현대차랑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율에 합의는 했습니다만
못 올렸죠, 카드사들이.
아, 올렸죠.
조금.
네,
조금.
네, 네. 원래는 이제 1.9% 이제 중반대로 해달라 이랬는데
예.
그거 절대 안 된다 해서 1.89%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카드사들과 함께 그 카드사들에게 가맹점 계약을 끊겠다. 라고 그때 하면서 사실 협상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이거 사실상 압박한 것 아니냐, 법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에
네.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최근에 진행되는 이런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관련돼 가지고
예.
협상이 완료된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이게 형사 고발을 의미하는 거냐 했더니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 가맹점들하고 카드사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의 힘을 좀 카드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정부 쪽의 판단이 작용한 듯한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일단 대형 가맹점에서는 수수료를 좀 낮추는 거였는데
예.
이걸 일단 현대차가 이제 거부하고 나섰고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던 정부가 일단 경고를 준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 과정에서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요구하면 안 된다, 수수료를 낮게 라는
네.
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협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 깨지는 겁니다. 라는 건 그건 전제인데 양쪽이.
네.
그게 가맹점 해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근데 우월적 지위를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이러다 보니까 GM 대우, 르노, 삼성 이런 데도 아, 왜 우리는 올리느냐. 지금 우리도 깎아 달라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또 백화점,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 통신사, 항공사, 정유사 이쪽도 우리도 그대로 못 올리겠다.
예.
깎아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견제 차원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대형 가맹점들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들어갔는데 혐의점은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네, 일단 부당 내부 거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였는데요. 그 공정위 기업 집단국이 LG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해서 조사관들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예.
LG그룹 물류 계열사 중에 판토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LG전자나 LG화학 같은 계열사랑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신고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자료를 확인하러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현재까지는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판토스라는 회사는 그 구강무 회장이 지난해까지 지분 19.9%를 갖고 있던 회사였는데요.
이것도 도련님 회사군요.
네.
예.
근데 요 내용을 좀 보면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에 이 판토스의 전체 매출액이 1조 9,978억 원, 약 2조 원에 가까운데 이 중에 1조 3,786억 원, 즉 69%가 LG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약 한 70% 정도의 이 매출액이 그 LG 계열사에서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계열사와의 그 거래 비중을 보니까 2015년에 55%에서 2016년에 60%, 2017년에 69% 이렇게 또 매년 또 증가를 했고요.
그 일감 몰아준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네. 과정에서 과연 이제 정당하게
예.
사실 그 정당하게 거래를 해서는 관계가 없는데요. 과도하게 가격을 깎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는 피해갑니다. 이 현재 비상장사인데 비상장사의 경우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저 구광모 지금 이제 회장 된 분,
네.
그분은 몇 퍼센트 갖고 있었어요?
이쪽 이제 총수가들은 네, 19.9%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일감 예. 몰아주기는 피합니다만, 다만 부당 내부 거래에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공정위가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 LG 그룹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기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LG는 여기서 좀 일감 몰아주기에서 좀 벗어나 있었고요. 부당 내부 거래도
예.
그동안 SK라든가 삼성이 대상이 아니냐 했는데 예상을 깨고 LG 그룹에 일단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구본무 회장 이제 전 회장이죠 사망하신 분.
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저런 미담이 돌면서 LG 그룹의 후계인 구광무 회장은 상속세도 이만큼 많이 내고 별도의 편법 상속은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대부분 묘사됐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나 이런 구조를 보면 편법 증여나 상속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세금을 다 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돈을 모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잘 안 내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뭐 다만 이번 조사에서 해봤더니 큰 무리가 없다 이러면 또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는 20%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감을 몰아준 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네. 예. 핵심은 부당 내부 거래입니다. 과도하게 깎아서 혹시 유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매출액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수익계약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이라고 안 하고 편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 넘지 않았으니까 불법은 아닌데.
그렇죠.
네, 매년 주주총회 시즌 때마다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들 보면 상당수가 판검사 출신이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도 지금 저 이사회를 앞두고 지금 논란들이 많죠. 사외이사 선임하는데 뭐 맞니 안 맞니 찬성이니 반대니 얘기가 많은데 기업 평가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라는 데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장 계열사가 있는 57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267개인데요. 사외이사 이력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예.
총 857명 중에서 관료 출신이 321명, 전체 37%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이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학계 출신이 32.8%. 그리고 이제 재계가 17.9%로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관료 출신 가운데서는 전직 판검사가 102명. 그러니까 관료 출신 중에서 3분의 1은
예.
전직 판검사였다. 이런 얘기고요. 이어서 세무공무원, 즉 국세청 출신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14.6%로 많았습니다. 전직 판검사랑 국세청을 합치면 절반 정도, 그러니까 관료 출신의 절반 정도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청와대 출신,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출신인데 뭐 그냥 힘 있는 기관들 출신 분들이 사회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사회 이사를 영입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회사를 위해서 여기저기 입김을 좀 행사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추천 의도는
글쎄요. 근데 이런 분들 다 빼면 나머지는 이제 샐러리맨 출신들이 해야 되는데 샐러리맨은 회사 다녀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누가 아주 자영업 하시던 분이 하시나?
네, 맞습니다. 대신 이제 그 사회 이사라는 게 사실 예. 회사를 좀 견제를 하고 사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재계도 있고요. 사실 여러 종류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판검사라든가 이 국세청 출신을 이렇게 많이 기용하는 게 맞느냐?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의도 중에서도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는 포인트네요.
근데 재밌는 게 관료 예.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기업 집단도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이라든가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분들 들어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경향신문의 박병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박준규 씨가 작년 1년 동안 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당연히 내는데 왜 그 세금 결산, 종합소득세 결산은 꼭 5월에 합니까? 그보다 좀 빨리 1월이나 2월에 해도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득세라고 하는 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을 정산하고 결산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러면 뭐 한 그 이듬해 1월이나 2월에 하면 되지 왜 5월까지 미룹니까? 이런 건데요. 별 이유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직장인 연말 정산을 1월과 2월에 걸쳐서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그럼 3월 되면 또 작년 1년 동안 기업들이 번 법인세 신고 받거든요. 그거 또 4월에 처리하고 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소득세, 자영업자 소득세는 제일 뒤에 5월에 하는 겁니다. 또 자영업자나 개인들은 세금 신고하는데 서툴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까지 배려를 한 거죠. 세무서도 바쁘지만 도와주는 세무사들도 직장인 연말정산에 개인소득세, 법인세 다 1월 초에 만약 하면 일을 한꺼번에 못합니다. 정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고 싶으면 세무사나 세무서 직원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또 그분들은 그럼 1월이나 2월에 딱 그 일만 하고 나면 나머지 1년 내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합니다. 듣고 보면 별 특별한 이유는 없죠. 청취자 최인훈 씨가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던데 여권은 뭐고 비자는 뭐냐 왜 굳이 따로 만드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권은 그 본질은 그냥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고요. 비자는 입국 허가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려면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 표도 있어야 되죠. 둘 다. 비행기 표만 들고 가면 이 사람은 당신이 예약한 이소님인지 이소님 친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제 당연히 그럴 거고 신분증만 들고 가면 아니 당신이 비행기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럴 테니까 당연히 둘 다 갖고 가야 되잖아요. 여권과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은 신분증이니까 본인 확인하는 거고 비자는 이분이 이 나라에 입국할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과 기능은 다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줍줍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해요. 청약단지에서 미계약분, 청약을 해서 당첨됐는데 결국 계약을 못한 분들의 이제 물량을 그냥 줍는다, 확보한다는 뜻일 텐데 이런 미계약 물량들을 알아보려는 분들로 요즘 청약 끝난 단지들에도 또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을 연결해서 이 얘기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미계약분인 건데요. 이거는 미분양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 직전에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청약을 신청했을 때 뭔가 잘못 입력을 해서 부적격자가 나거나
예.
혹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오는 물량들을 과거에는 이제 뭔가 그 선착순 분양으로 했던 부분들을
예.
너무 과열 주택 분양 경기들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무순위 청약으로 받는,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 3순위 청약을 받았던 그런 방식으로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계약분에서도 안 되면 이제 미분양으로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쟁률은 치열했는데 당첨되신 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을 못하는 경우, 그렇게 나오는 네. 물량을 의미하는군요.
네네.
어떤 경우에 계약을 못합니까? 청약할 때는 되기만 하면 계약하려고 청약을 했을 텐데.
이제 청약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당첨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주 기간 의무 기간도 있고, 또 특별 공급에는 뭐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도 모르게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어떤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재건축 아파트가 관리 처분 후에는 이제 당첨자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주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주택자로 신청을 해서 네. 줄을 섰는데 알고 보니 네. 무주택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노부모를 전이... 공양합니다라는 쪽에 줄 서서 그렇죠. 청약 당첨됐는데 알고 보니 그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제가 10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간단하게 뭐 분양권을 샀다든가 입주권을 샀다든가 해서 무주택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뭐 3년 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잘못해서
워낙 복잡하다 예.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 주택 청약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또 굉장히 다양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한 경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고요. 또 하나는 뭐 대출이 좀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대출이 좀 버거워서 또는 대출이 어려워서
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특히 그렇겠네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네네. 경우가 많으니 그런 분들은 난 이거 대출 받아서 넣으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저층이나 뭐 돈이 좀 안 좋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인기 있는 주택들이라도 뭐 저층이 됐다거나 또
네.
상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상이나 층이 좀 안 좋은 걸로 당첨이 됐을 경우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든가 향이나 층이 안 좋아서 포기하는 거야? 그거야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사전에 개인이 네네.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 일이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 말고
네.
다른 조건들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 모시는데 왜 나는 노부모 봉양을 아니라고 하지? 라든가 네. 아니면 나는 네. 이 정도 무주택 기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계산을 잘못했지라고 하는 건 네. 착오나 착각일 가능성도 높고 규정이 복잡해서 생기는 일일 텐데 그건 네네. 사전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아파트 투유를 들어가면 가장
예.
청약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청약 자격을 한번 다시 체크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그 전입 전출 같은 경우 아주 잠깐 뭐 6개월, 3개월 전입 전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 부모님을 특히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원래 집에는 그냥 부모님 주소가 그대로 돼 있는데
네.
본인이 잠깐 어떤 단기로 한 3, 4개월 동안 전입 전출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등기부를 한번 보셔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예.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쭉 같이 계속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잠깐
네.
직장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다시 들어왔을 네. 수 있는데 그런 기간이 있으면 계산법이 좀 달라진다는 뜻이네요.
네. 또 과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악용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부러 이제 뭐 투기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의 청약 통장을 써서
네.
본인이 직접 이제 잘못 일부러 입력을 한 후에 일부러 이제 재당첨 미계약분이 나오게끔 만드는 부분들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주택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어떤 다른 어떤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본인이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어서 일부러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일부러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을 청약을 집어넣는데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투기 세력이라고 한다면 일부러 부적격을 만드는 거죠. 여러 개의 청약 통장을 써서
네.
부적격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네.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 그 부분들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해서 뽑게 되기 때문에 미계약분이 많이 나올수록 예, 할 수 있었거든요.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위장을 하게 만들어서 다른 분들은 청약 못하게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미계약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미계약분을 만들면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추첨제보다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둘 다 기다려서 그걸 예.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로 악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어요. 아주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자격 없는 거 가지고 미계약분을 만들어놓고 선착순은 내가 제일 빠를 자신이 있으니까 달려간다는 네네. 말이군요.
네. 투기세력의 일종의 투기세력들의 방법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주유를 통해서
알겠어요.
이제 다시 예, 무슨 이 청약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계약 포기자가 생기면
네.
어떻습니까? 청약할 때 경쟁률이 치열했으니 청약할 때 아쉽게 떨어진 분들 순서로 그분들한테 계약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대학 입시 때는 등록금 안 내면 네네. 차점자한테 의사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밤새 줄 서서 기다린다거나,
예.
그리고 이제 선착순을 분양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안 좋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해서 청약 시스템을 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밤샘 줄 세우기라든지 선착순 추첨식을 좀 문제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미분양이라든지 미계약분의 신청을 받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놨고요. 그래서 올 2월부터는 이제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이 3순위 청약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를 보시면 사전 예약 접수나 사후, 그 다음에 계약 취소 재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청약을 받고 있고, 이제 성년자 대상으로서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 자격으로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엄격한 청약 자격이 네. 있어야만 당첨도 되고 거기에 아파트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는 아파트도 그런 네네. 분들이 미계약분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그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별 자격이 없어도 그 동네 살기만 하면 다 신청을 해서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지금은?
네네네. 그래서 미계약분이 사실은 청약제도에서 좀 자유로운 게요. 뭐 예. 청약통장이나 가점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정책 취지는 네. 뭐죠? 즉 앞부분에서는 최초의 계약분은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되고 뭐 다주택자는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계약 안 된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하십시오라고 열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조차도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애초에 네네. 취지가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취지대로 네네. 분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장치는 해놨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예.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먼저 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게끔 이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장치들을 마련해뒀고요.
그럼 요즘 커뮤니티에서 줍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가서 돈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다더라 하는 그런 거는 뭐예요?
일단은 지금 물론 이제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미계약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청약통장이나 가점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어떤 자격 요건, 그 요건만 맞춘다고 한다면 신청해서 추첨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좋은 아파트에 당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알겠어요. 처음에 신청할 예. 때는 그동안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되고 각종 뭐 특정한 조건도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이제 그렇게 해서 미계약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똑같은 자격을 준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거나, 혹은, 이제, 뭐, 청약할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뭐,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주택자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만 있으면,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좋은 아파트들을, 청약통장 없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과거에,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혹은 서울에 있는, 어떤 유수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 경쟁률보다 잔여가구
알겠어요.
잔여가구 예. 부분이 훨씬 높을
그런
정도였군요.
제도의 예. 부분이 예. 있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